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짧은 문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제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신의로와 또 승리와 기쁨들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팜 선데이, 그죠? 팜 선데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오카보 했을 때 그 팜 선데이 되면은 그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꺾어 왔는지 그 종려나무 가지 있죠? 팜 줄기를 막 꺾어 와서 이렇게 흐트러 놓고 팜 선데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부각시킨 걸 보게 됩니다. 또 뭐 이렇게 나팔 부는 나팔절 의미가 되면은 실제 나팔 꿀나팔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튼 팜 선데이입니다. 예, 종려주의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것을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함의 상징이고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계산장군을 맞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호했다고 역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산장군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죠. 그들이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라는 그런 외침을 보게 되지만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도 하고 환호하는 것도 그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히브리어의 호시안나를 호산나 표현하는데 호시안나 호시안나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구원하소서 그 의미를 갖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외친 것은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날의 메시아 왕의 자격으로 입성하시고 또 그 당시 입성했던 2000년 전에 입성했던 그 예루살렘 입성 그것이 2000년 전에 팜 선데이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섯 번 등장합니다. 각 등장할 때마다 마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섯 번의 말씀을 다라는 복수를 통해서 완전히 마쳤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르칠 것은 가르치는 사역들은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때로 비로소 이제 고난이 시작하는 예루살렘 입성으로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교독문 읽은 것처럼 이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메시아로서의 계승하는 그런 입성 그것을 성경의 성취를 하려고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패스오버 광야에 나가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희생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죽임을 위한 입성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수록 장차 죽임당하고 마치 뭐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순환 예고를 했죠. 최초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과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네요?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제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한 걸음씩 무겁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절기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피고 또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오늘날에야 액세서리도 하고 내가 크리스천이었던 상징물로서 십자가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의 형태래요.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하는지 저주받은 자라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십자가를 조소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와 신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쉽고 간단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의미, 현대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액세서리 정도만 보는데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거기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짊어졌다라고 보면은 나의 실패와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의미가 그 좋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보는 현상들이 각기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내려 너와 나를 구원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로 보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주님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Your Kingdom 그것을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인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 그죠? 남은 구원했을 때 저는 구원할 수 없다. 이세의 왕이냐?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조소하고 오로지 예수를 협작군으로 봅니다. 반면에 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 마가복음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녕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과 악마들은 예수님을 여인의 씨를 보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요? 잔인한 형틀로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가 짊어졌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로 보십니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스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꽃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럼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는 피 이야기로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게 하십니다. 가인에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보혈의 역사이고 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중심이 뭐죠? 제사 중심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그 짐승의 피, 거기에 피 흘림의 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이야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죠? 피의 종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제물의 피가 그 땅에 흘러넘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와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공론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최절정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과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부어서 그것을 대속받게 하는 사랑과 그 죄는 관과하지 않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 죄를 공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치료하신 그 공의의 절정의 사건.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피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뜬 소경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피를 말할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동안은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뭐 때문에요? 속죄 때문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말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뭐 예배할 때 피해 예배 안 하죠.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일회성으로 그 자신의 보혈에 피를 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충분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피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를 가르치고 깨워주는 교훈적인 내용 많죠. 우리 마태복음만 우리 큐티하면서 살펴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부터 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 윤리도 가르쳐주었고 또 아모스의 부르짖는 사회정의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도 가르침도 있지만 사회정의도 있지만 무엇이 우선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이 핵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 동안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각오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도 간질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남겨진 그 연약함 그것도 자랑이지만 또 40에 하나 가만매 다섯 번 맞고 세 번의 퇴장과 한 번의 돌맞음 세 번의 파산 강해역 여러 고난의 히스토리 그것도 자랑할 것도 있지만 바울의 자랑은 오직 뭐였어요? 십자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에 육체적 조건에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했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여 의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랑거리는 내가 다 똥처럼 여긴다. 오직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임을 자랑할 뿐이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 십자가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또 그 사랑이 우리도 입술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믿는가 할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썬데이스쿨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하면 뭐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와 대입지 않고 십자가 뭐 그거 유대인의 형벌, 로마의 형벌, 사형틀로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실한 상태를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매번 다가오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조차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면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말씀 배운 의미가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도 하나님도 그냥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란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 듣고 잘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2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토록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만을 원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것만 알기를 원했을까? 오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또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예. 역시 이사야 53장 7절 있는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묵묵히 자신의 감당할 고난을 저항하지 않고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주어진 최대의 멍에였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도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나를 내어놓고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를 죽여야만이 가능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성이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해야 할, 감내해야 할, 주를 쫓고 따름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면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뭘 가르치냐? 순종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능력도 베푸시고 지혜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뜻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사랑과 공의와 절정에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었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순종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난지를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북왕국 모두 수십 명의 왕들이 잘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뭐하지 않아서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고 또 그들이 몰락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어린 양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을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 그것을 다시 한번 고난 중간에 순종을 배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견디기 어려운 형태들이 바로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잔인하고 힘들고 아주 인상이 찌푸려지게 되냐면,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 형태의 이 사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더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사형벌은 제외됐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고통을 시작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22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극도로 이걸 현대의학에서 풀어서 검증하기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되어서 이게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된다고 오늘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떨어질 때 피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먼저 있었고, 주님이 마신 채찍은 가죽끈의 끝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이 달려있어서 그거를 한번 치면은 휘어감고 당기면은 그 쇠조각이나 뼈조각에서 몸이 피부조각이 어떻게 하죠? 뜯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리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멸시와 조롱까지 받으십니다. 홍포를 입혀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혀서 50kg가 넘는 그런 가로목을 지고서 몸에는 온갖 채찍을 해서 이미 상처에 그것이 눌리고 쓸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서 골고다에 올라갑니다. 또 채찍으로 또 때립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천조각이 아랫도리에 가려있죠. 그것까지 다 벗겨져서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고 온 이 가르목을 통해서 자신의 양 팔이 바뀌고 세워져 있는 거기에 기둥에 또 발이 박힙니다. 그래서 양 손목과 발에 박힌 무대 찢기는 아픔을 해서 가슴에서 팔에 이르는 근육이 극도로 긴장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체중에서 처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게 쳐져서 쳐져 있으니까 호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쉬려고 발에 힘을 주면은 그 발의 힘과 동시에 아픔이 있고 숨을 조금 쉬는가 싶으면은 다시 몸에 의해서 발과 팔의 아픔의 고통이 증가되는 거죠. 고통이 가중됩니다. 다리의 근육이 마비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다시 몸을 팔에 매달리면 손이 찢어지고 이것을 벗어나려 발에 몸을 의지하면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반복되어서 이 형을 당하는 죄수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으면은 독수리가 와서 눈알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극독하고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극악한 인간의 죄, 영혼의 죽어 마땅해야 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 없이는 그 죄의 대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대속이죠. 또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인간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의 징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달려야 할 형벌을 사랑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오직 절망만이 예약된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의인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깨트리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직 죽음을 향해 달려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극적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9절의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스럽게 그 치러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값으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인인과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없으신 예수에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물붓듯 쏘아 부어주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힘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림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고 상함으로 주의 찔림과 상함과 또 예수께서 징계받는 것, 채찍받으신 것을 우리는 고난중에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받으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치료가 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 예수님께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11장 그런 찬송 있죠. 작사자 허버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구만 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근거를 갖고 그 확증에 보이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입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화평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줬습니다. 뭐라고요? 화평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것은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가 뭐냐? 나누는 일을 했어요. 나누는 일을. 그래서 십자가는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를 이미 나눴죠. 그죠? 하나는 영접했고 하나는 거부했고 하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나누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에 이르죠? 그 보혈의 공로의 구원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일이 정해진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누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둘로 나누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지옥과에 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우리는 지옥과에 끌린 사람이에요. 이미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뭘 이뤘어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선대수께서 잠깐 얘기했죠. 샬롬, 평화. 샬롬, 안녕과 평안인데 이 샬롬이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아래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열려줌을 통해서 담대히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통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으로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에덴의 평화를 또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의인은 어디서부터 와요? 외부로 또 우리 들어와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편에 돌아올 때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온전해지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 무슨 다리야? 멸망의 폭우와 영생의 폭우에서 그 다리를 와서 건너가게 하죠. 오늘 표현하면 제3국가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론 국가간 협정 속에서 노비자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비자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또 노력이나 수고, 수양이나 힘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 없고 헛될 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다리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예수에는 다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유리한 유일한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온전히 온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다죠?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지네 십자가인데 왜 너만 무겁냐? 감당해라. 아닙니다. 좀 잘라주던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잘라줄게. 쑥닥쑥닥 잘라줬어. 한 긴 십자가를 끌고 다니다가 자르니까 깐똥이 났어요. 머리에 딱 매도 될 정도로. 강이 딱 도착해서. 남들은 다 자기 십자가 저 걸치는 동시에 그게 다리가 되는 거야. 다 건너가는데 나는 딱 던졌는데 무겁다고 핑계대서 자른 십자가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십자가는 내가 감당한 몫이지 잘라낼 게 아니구나. 그래서 꿈에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리 역할 한다 그 얘기죠. 다리 역할. 다리 역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순종과 또 나를 위한 고난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준과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층 날 위해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간에 고난당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며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들을 우리 신앙을 리프레시하면서 어떻게 태도를 갖고 신앙해야 될까? 먼저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더 특별히 금요일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신 그 사건이 나와 죄와 죄가 나와 더불어 함께 죽었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입을 열어서 주님의 베풀어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우리 가족이 다 교회 간다. 필요. 그렇게 말하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빛을 감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선데이스쿨에 말씀드렸죠. 용서함 받은 자가 용사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변화의 삶을 살게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기억합니까? 나의 믿음 죽게 했네. 십자가 능력되었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 받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격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게서 전가되었고 무서운 형벌과 저주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그분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이고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방편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동시에 십자가 사건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몸을 찢고 피를 쏟아냈습니다. 오면서 잠깐 찬양을 듣는데 유튜브에 그 다음 곡이 공교롭게 멜 깁슨이 만든 Passion of Chris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멜 깁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는 사명의식 갖고 만들었다고 그 인터뷰에 있는 한 25분 정도의 비내용이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예수의 배역을 했던 짐 캣 뭔데 이름이 한 자리에 1초 간격으로 두 번의 벼락을 맞았대요. 그럼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찍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수단의 방법으로 많은 악한 형들의 공격도 있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려고 다른 여타의 헐리우드 배우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다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이 배역을 하게 되면 아마 헐리우드 배역 속에서 당신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할래. 그때 이 멜 깁슨의 몸에 존윤을 느끼게 한 것은 내가 나이가 지금 33살입니다. 그리고 내 이니셜이 JC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거기까지만 보고 뒤에는 못 들었어요. 우리 고난 중간에 한번 가능하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틀어놓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나 또 주님의 신임의 고통에 청각적으로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걸리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송가 311장인가요? 나는 널 위해 찢기고 피 흘렸거만 너는 날 위해 뭘 주겠느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에덴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서 저와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